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는 1년에 몇 번은 기독교 서점에 가서 몇 시간씩 시간을 보냅니다. 기독교계에서 어떤 책들이 출판되고 있고 어떤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지 알아야 이상주의자로 남지 않고 현실 목회를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에도 시내 어느 기독교 서점에 가서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목들을 보니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힘과 위로를 주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감동을 주는 예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막상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한 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되고 참 힘과 위로가 되는지 성경의 구체적인 말씀들을 근거로 설파한 책들이 드물었습니다. 혹시나 하며 다른 책을 집어서 보다가 역시나 하며 그 책을 내려놓는 일을 되풀이하던 중에 오래전 한국 조폐공사에 근무했던 분이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화폐의 역사는 위조지폐와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화폐의 역사는 위조지폐와의 싸움의 역사다. 돈을 찍어내면 즉시 반드시 가짜 돈이 쏟아져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위조지폐방지센터에서 30년이 넘게 근무했던 분, 위조지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분이 제게 해준 말입니다. 성경의 순전한 진리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또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은 한결같이 그런 책들인 것을 보면서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 두 과목을 수강하면서 확인했던 사실들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도 가짜 기독교와의 싸움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 왜 서신서 곳곳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분노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왜 성경의 마지막 책을 마치시면서 누구든지 성경의 진리를 가감하는 자는 재앙을 내리시고 생명록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엄하게 경고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읽으려고 하기 전에 성경 자체를 자세히 보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폐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아무리 새로운 위조 지폐가 쏟아져 나와도 곧 가짜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성경의 예수님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예수님에 관한 어떠한 거짓된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도 그것이 가짜인 것을 곧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아무리 세상에 책 많이 봐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은 거짓 위조 지폐가 나올 때마다 백발백중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이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을 자신과 서로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도시당체 왜 세상에 오셨는가?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현재 나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가? 예수님은 실제로 그 얘기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예수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예수인가?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봄으로써 올해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를 주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하면은 여러분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 위로와 소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친구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치유자요, 나의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소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유일하신 진리이시고 거룩과 공의이시고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양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이아몬드와 같으셔서 이 시각에서 보면은 이 모습이 찬란하게 빛나고 저 시각에서 보면은 저 모습이 더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이 모습이 더 감동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저 모습을 더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채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인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왕의 왕,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요, 주춧돌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 세상의 빛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양의 문, 선한 목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알파와 오메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술하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초상화 백선이라는 책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이들 가운데 어느 곳 하나도 거짓인 것이 없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한 초상화를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보여주신 초상화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오늘 설교 본문 21절에 기록된 천사의 명령 속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세이비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상에 보내신 1차적인, 근원적인, 원초적인 목적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명하셨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그 다음에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자마자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부모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선지자 시므온을 통해서 찬양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신분이나 목적 이전에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초상화, 다른 모든 것 잊어먹어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초상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뇌리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하는 거예요. 아니, 구목사가 왜 이런 너무나도 초보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열을 내면서 하는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물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우리 기독교의 주장은 교회 문턱에 와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많이 떠들기 좋아하는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아니, 교회 문턱에 와보지 않은 비그리스천들도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공적인 지식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내 삶에서 구원자인가? 나에게 내 삶에서 구원자시라면 나는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매일 받고 사는가? 저는 지금 크리스천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인들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는 값싼 객관적인 공적인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믿어야 하고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절대 진리,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고 우리 자녀들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차대한 치명적인 진리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새겨놓은 객관적인 지식, 아무리 금강석 촉필로 새겨놨어도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는 명제,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우리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식과 명제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명제가 가리키는 현실, 그 리얼리티를 믿을 때에만 그 얘기는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예수를 우리의 구원주로 대할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구원자가 아닙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주님은 전혀 그리스도 구원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는가? 평소에는 말할 것도 없고 큰 곤경과 환난에 처해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탈선하고 사업이 망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도, 이러다가는 정말로 망하고 마는데도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놈의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물론 올해도 예외 없이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시간에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헨델의 할렐루야를 듣고 따라 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에게 구원자라면, 아니 구원자가 아니라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무의미한 고백을 남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아마 여기 계신 여러 성도들에게도 구원자는 따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 자신의 논리와 경험, 자신의 돈과 권세, 자신의 부모와 자식과 형제, 자신의 많은 연줄, 학연과 혈연과 지연이 자신의 구원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죽을 지경에 처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정 구원자이십니까? 저에게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정 사랑과 은혜시고 나의 친구요 선한 목자시고 나의 힘과 소망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이전에 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때 그때에만 예수님의 다른 모든 모습이 내게 실제로 다가오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어떤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먼저 나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을 때 나머지 모든 열심, 노력, 시간, 자원 다 낭비되고 맙니다. 곤경에 처해서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구원을 갈망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모든 고백은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선한 목자시다, 나의 소망이시다 하는 고백은 모두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다른 모든 것이 되시기 전에 먼저 나에게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인가?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을 때, 건강을 잃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남에게 특별한 불의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외에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거나 기도원을 찾는 특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막연하게나마 주님은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처한 어떠한 육신적, 심적,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고난으로부터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주권과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일무이하신 주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 세속적인 말로 옮기면은 엿장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정의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복음서가 누누이 증거하듯이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 깨끗게 하셨고, 배고픈 자들 먹이셨고, 물에 빠져 죽게 된 제자들 구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1차적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 진리를 가장 잘 예시해 주시는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들 것에 실려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라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노라. 그 다음에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중풍병자는 고치 요함을 받고 일어나서 자신이 들려온 침상을 자신이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치유자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자로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죄책감과 죄의 주관자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에게 그 어떤 축복보다 우선적으로 치명적으로 필요한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온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았기에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석하면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기에 심판이 임했나니 심판받기 전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세례 요한은 또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외칠 것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전하실 첫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첫 설교에서 정확하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두 번째 설교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한 첫 설교, 고넬료에게 한 첫 설교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도 1차 전도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복음을 전했을 때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니 곧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아데네에서 세상에 뛰어난 지혜자들 앞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너희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제1차적인 가장 원초적인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진리를 분명히 시종일관하게 수백 번 전하는데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듣기를 꺼려합니다. 회개하라는 설교 듣기를 어려워합니다. 왜 듣기를 꺼려하고 어려워하는가? 수많은 표면적인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최소한 양심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전혀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옥은 없다고 믿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떤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가운데 복음서조차도 자세히 읽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1차적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진리를 자세히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그동안 수십 번 지냈지만은 그 모든 예배에서 읽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기본적인 진리가 우리의 뇌리에 새겨져 있지 않았다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난무하는 거짓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병통치약으로 값싸게 파는 행상꾼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잡아당기기만 하면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예수님을 제시하는 사기꾼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죄, 그리고 죄의 싹신 사망,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참 진리,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 성경을 잘 모르기에 막연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고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열심히 섬기면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아무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시지 않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믿고 이제는 왕 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 그런 자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자, 그들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 입술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성경의 한 구절을 띄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믿기에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수백 번 들어서 잘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쉽게 옮기면은 너 목사들, 신위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자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고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너희 도대체 모르겠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하신 말씀 이거 새겨 들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실제로 찾은 자가 적으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자신의 죄를 수천만 번 고백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의 왕으로 모시고 왕 앞에서 행하듯이 행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 문제의 근원은 내게 돈이 없는 것, 지식이 없는 것, 지혜가 없는 것, 명예와 권세와 건강이 없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악한 성장 배경, 나에게 연줄이 없는 것,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강철과 같은 의지와 결단과 투지가 없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재수가 없는 것, 더더구나 아닙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축복을 다 가로막고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사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어린애들이 학대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하는 것들 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와 이웃에 대해서 지은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수많은 죄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괴로운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영벌에 처해지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현세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내세에서 복된 삶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물리적인 어려움들은 보지만은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죄, 이것은 보지를 못하고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자신의 양심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삶을 정죄한 듯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어렵다 그러고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누구십니까? 사랑과 소망과 위로자와 중보자와 위대한 스승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서 믿기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부지런히 붙들고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죄책감으로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로부터 그리고 아예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들을 매주 매달 매년 더욱더 누려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아무 상관없이 이러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이 그러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게 되고 그러기에 우리가 전하는 단순한 전도의 말이 그들에게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이 들리고 우리의 초청에 응해서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뜻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삶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정말 받았다면 이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을 전하며 그 주님만을 섬기며 그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에서 우리의 죄를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진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자기 백성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지만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영벌에 처하십니다.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영생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만큼은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만큼은 영생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기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계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즐거운 계절, 복된 계절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